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8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7장 보면서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오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때 망하고 그게 586년이었어요.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고레스 때 1차 포로가 귀환이 돼요. 그래서 536년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5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성경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해서 완공은 516년에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우리가 몇 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7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파괴돼서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아수에로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에스더 기록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 때 지금 에스라 7장의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4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법 많죠. 오늘 이러면서 이렇게 2차 포로가 돌아올 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8장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쭉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돌아왔었던 사람들의 집안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집안의 사람들 하면서 약 몇 명 정도 되냐면 남자가 한 1700명, 1700 정확하게는 74명. 그러면 딸린 식구들, 아내, 애들 셋 이렇게 하면 몇 명쯤 되는 거예요? 5명, 5 곱하면 약 9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2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약 9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연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차 귀환 때 나라가 망한 지 몇 년 만에 돌아갔다고요? 50년. 성전 재건이 70년이고 돌아간 건 50년 만이에요. 지금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 때까지는 약 80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토탈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80 곱하기 50 하면 130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120년이에요? 100년 넘은 시간을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들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년이 넘는 시간이면 한 몇 대쯤이 지나간 거예요? 3대에서 4대 정도 시간이 지나갔었어요. 그럼 100년 넘게 살았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3세, 4세들이 태어나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을까?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였잖아요. 1차 돌아갈 때도 50년 만에 돌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여기서 지금 터잡고 사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요즘엔 여기민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면 한국이 살만해요. 아주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들 가는데 지금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될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고 어떤 인도하심이냐 하면 세상적인 풍요와 안정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집안과 자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 명문 집안들의 이름이다라고 제가 1차 포로 귀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들은 1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라 망해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그리웠었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리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면 안 되지. 그거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땅의 풍요로 인간적으로는 포로 생활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굉장한 정책을 잘 폈어요. 그 나라가 제국이 튼튼하게 서갔던 그런 정책을 했던 나라인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웬만큼 잘 살았습니다. 뭐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에스더 같은 사람, 왕후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유대인들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살만했어요. 특별히 에스더 사건 이후에 모르드개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세계관들이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남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 세계관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무리를 지어서 이제 귀환을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귀환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해야 되는 일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빠졌어요?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예스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한 어떤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한 지역을 가죠. 가시바라는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에 영향력 있는 족장 잇도에게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을 뽑고 설득하고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레위인들 40명, 또 이들을 돕는 이 느디님인가요? 발음이 어렵더라. 느디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무튼 이분들이 성전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과 협력했던 분들, 이분들 한 200명 넘게를 찾아서 같이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알려드리면 여기 지금 가시바 지방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는데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오는 곳이 하나 있어요.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이 회당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많이 다른데 대부분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를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그랬을 때 이런 회당 중심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회당이 나오니까. 그럼 이 회당은 근거를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지역, 이 가시바 지역의 잇도라는 사람 이런 거를 이렇게 회당적 근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 지역의 유대인들 공동체가 모여 살면서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준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 출발하면서 갖는 모습이 아주 훌륭해요. 이 8장은 21절에서 23절이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에요. 21절에 보면 강가에서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겸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한참을 가야 되는데 9천 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가야 돼요. 또 지금 뭐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은금 막 이런 헌금 받은 거 성전 재건에 쓰라고 받은 것들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도 해적도 있고 도둑도 많은데 옛날에는 더 많았잖아요. 가는 길이 멀고 이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했어요. 근데 왕의 명령을 하니까 왕의 호위병들이 따라와서 지켜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그거 거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왕에게 구하기를 모루 여겼다 그래요. 22절 마지막에 보면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정말 이런 게 멋진 장면이에요. 이거 도움 안 받고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세상 사람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훌륭한 거예요.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여러분도 이게 약간 좀 감기 기운들이 있으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모습들이 정말 멋진 거예요. 사실 기도도 하고 도움도 받고 좋아요. 예? 이게 꼴먹 꽁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기도했더니 왕이 호위병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안전하게 갔대더라. 이것도 아름다운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가 이분이 굉장한 분인데요. 에스라가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간다. 두 번째 간다. 130년 만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면서 다 모아놓고 금식하자. 갈 길이 멀고 위험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험이 있죠. 사탄의 싸움이 있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믿음과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은 이상한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 사람들 손에 의지하고 도움받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이거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굉장한 어떤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기도들을 잘 안 해서 이런 영적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체험들이 많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시편 91편 이게 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쭉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뭐한 즉?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뭐한 거예요? 간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 얘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의지하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해서 내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런 지금 에스라가 보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게 제가 보면 이 시편 91편이랑 이 에스라 8편이랑 참 잘 어울리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네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가 좋잖아요. 30분 앉아서 얘기했는데 힘들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 부부가 앉아서 30분 이상 있는데 할 얘기가 없다. 같이 있는데 참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뭘 안 해도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꾸 이렇게 의존하고 하나님 옆에 계신 거 실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일마다 때마다 그냥 하나님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뭔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머전시 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죠. 일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심각한 얘기 없어요. 대부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다 싶을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요 그 안에 굉장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은요 만나야 될 목적이 있고요 이유가 있고 분명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요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게 이미 사랑의 관계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 말을 해도 그게 뭔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해도 잘 안 하고요 상처도 안 받아요. 조심해서 말 가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랑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정말 두서없이 얘기하고 속 깊은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참 먼 길이잖아요. 바벨론 수산성에서부터 쭉 해서 그냥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유대 땅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막길을 쉽지 않은 길을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어떻게 와요? 모두 가면 분명히 강도 있어. 그럼 그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강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가냐면 5개월을 가는 거예요. 5개월을 장장 9천 명이 걸어서 5개월을 갑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근데 그 길을 참 금식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면서 또 하나 훌륭한 게 있어요.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그 바친 예물들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데 이것까지 참 자세하게 이렇게 써요. 뭐가 얼만큼이고 뭐가 얼만큼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들에게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넘길 때까지 어떤 사람들 잘 관리하고 가서 이걸 달아서 잘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가져다가 그대로 계산하고 주는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이걸 보면 쭉 보면 참 34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헌금 한 사람, 헌금 받은 사람, 관리한 사람, 관리하고 갖다 준 사람 이게 다 정확하게 장부가 맞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교회도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계수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제가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이런 시스템을 쭉 잘 갖춰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계수팀이 따로 있고요. 또 지출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 지출하는 과정의 절차에 복잡해요. 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마지막까지 가면 한 네 번의 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돼요. 팀들이 세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빨리빨리 안 되게. 믿어서 복잡하게 해요. 믿어서. 믿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우들도 기쁘고 관리하는 분들도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에스라가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이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관리한다 그래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다 맡겼어요. 참 이분이 아주 성경을 볼수록 참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참 신실한 주의 백성, 아주 반듯하고 멋있고 아주 귀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깔끔하게 와서 기도하고 와서 이제 마지막에 뭘 하냐면 다 도착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감사의 예배를 잘 도착했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넘어가면서는 그동안 또 와서 있었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이제 에스라가 시작을 하게 되죠. 에스라 8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에스라라는 인물도 생각을 해보고 에스라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고 이들이 가서 해야 될 앞으로의 사역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때가 사실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뭐 이럴 때인데 이제 회복된데 그럴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들여줬던 헌신했던 사람들 쉽지 않은 인생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쉽지 않은 삶이지만 참 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 같아요. 초기의 역사를 만들었던 분들도 귀하고 이렇게 망했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세워가는 일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죠. 제가 자주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3.1절, 광복절, 6.25 이럴 때 아주 한 근래 한 3, 4년 전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볼수록 그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수인데 그 사람들의 역사가 귀하게 성경이 이렇게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우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5년에 우리 에덴 교회의 역사, 오레곤의 역사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가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해야 되는 게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의 역사를 한날 한날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이 역사를 내가 정말 잘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가꾸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무엇일까? 에스라가 사명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해갈 때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왕들이 우상숭배했을 때 그걸 바로잡는 왕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 뭘 잘했고 뭘 잘못했을까?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내 시간은 어떤가?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기록지가 주님 만난 이후, 그리고 좀철좀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나는 지금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역사를 내가 꿈꾸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좀 개인적 역사에 대한 인식들. 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식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예배당 중축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가? 신앙의 정신,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다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할 일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 기도의 제목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불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좀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잘안 쓰여져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마음 쏟기도 힘들어요. 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살기에는 좀 아깝다, 시간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거기에 마음도 쏟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좀 여유 있게 과감하게 이렇게 덜 중요하게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것들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도토리 키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슬퍼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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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걸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져야 돼야지 드려져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힘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좀 그렇게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9천여 명의 이름들 우린 잘 몰라요. 그 집안의 족장들만 알아요. 천국 가면 볼 거예요. 그때 5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걸어가서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섬기며 살았던 그 이후의 역사가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뭐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끝나잖아요, 역사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도 참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